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우카의 댐이 오늘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홍수 등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카우카 댐 파괴는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댐 파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땅 구석구석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측이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이날 여러 차례 댐을 공격해 발전소의 유압밸브를 파괴했다며 하지만 댐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댐 붕괴와 관련해 현재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훈련과 탄약,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더 큰 의미를 지닌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4일 남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6개 기계화 대대와 2개 전차 대대를 동원한 우크라이나 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응해 상호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상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군의 이번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최대 군사 하드웨어 공급 업체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국방부는 성명에서 싱 장관과 오스틴 장군이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들어왔다가 이탈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카디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군과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반도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툴레프와 중국의 H-6 폭격기 등이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이 오늘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고 이란 관영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서방국들의 우려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날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정예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참석한 행사에서 파타라는 이름의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르고 복잡한 궤도를 비행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각각 4대가 한국 남해와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쏴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한 한국 군당국의 작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발사를 위협한 데에 대해 더 이상의 불법 활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까지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8도, 최고는 20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거리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입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오늘 자국 SNS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공중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의 이번 행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올라간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한일과 이에 맞선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재확인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쏴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잔해에 대한 한국 군당국의 인양 작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양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엔진과 위성체 기술을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6일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인양을 위해 서해에서 수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인양하려는 잔해의 길이가 약 15m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을 쏘아올렸지만 발사체는 1단 추진체 분리 후 2단 점화 실패로 한국의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서쪽 방향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 잔해는 인양 시도 과정에서 이탈해 수심 75m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한국군은 해당 해역에 3,500톤급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과 광양함, 3,200톤급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 그리고 항공기들을 투입해 인양과 잔해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의 해난 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도 지난 3일부터 투입돼 원통형 잔해에 고장력 밧줄을 묶고 있지만 강한 조류와 짧은 시정 등 악조건 속에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m짜리 전봇대만한 잔해를 끌어올리려면 해저면 펄 속에 박힌 잔해 밑으로 여러 개의 와이어를 넣어 수평을 맞춰야 하는데 원통형 물체의 표면이 매끄러워 와이어를 고정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결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조류는 음력으로 매달 보름 가장 세고 금음에 가장 약해진다며 다음 주가 되면 조류가 약해지면서 인양 조건이 그나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류가 점점 세져가지고 그저께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류가 가장 센 날이었죠. 그래서 인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앞으로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 건지면 가장 좋을 거예요.
이 박사는 또 2단과 3단 추진체인 백두산 엔진의 산화제는 사산화 이질소 그리고 액체 연료는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인데 모두 독성이 센 발암 물질이고 이들 물질이 경막으로 분리된 연료통에 들어가 있지만 인양 과정에서 실수로 이들이 합쳐질 경우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양 작업 중인 잔해물에 대해 발사체 2단 추진체로 본다며 3단체와 탑재체는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 추진체와 탑재체인 위성은 분리돼 따로 해상에 떨어졌다고 추정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잔해물 일부가 무리했던 채로 처음 발견됐을 때 드러난 모양은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 발사 사진과 비교했을 때 2단과 3단의 연결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잔해가 인양되면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옮겨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잔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파손 상태가 양호할 경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쓰는 최신 대형 엔진 기술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단부가 확보되는 상황이면 엔진까지 있을 것이다. 뭐 1단부가 백두산 계열 엔진을 두 개를 클러스팅했다면 2단은 백두산 엔진을 그대로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엔진만 확보된다면 북한의 액체를 사용하는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발사체 잔해 길이가 15m라면 2단은 물론 3단 추진체와 위성체까지 붙어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입니다.
1단, 2단, 3단 페어링 길이를 예측한 게 한 29m에서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30m인데 2단만 15m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2단, 3단 페어링까지 합해도 내가 계산한 건 17m 정도 돼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위성체까지 수거되면 미한은 북한의 최신 엔진 기술은 물론 위성체 기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로켓과 위성체에 들어간 대북 수출 금지 부품들의 공급 경로를 추적할 단서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조립을 했다면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전략 물자, 전략 부품들을 사용을 했을 거고 그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들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중간 라인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한국군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을 당시 17일간 인양 작전을 펼쳐 길이 7.6m, 직경 2.4m 크기에 1단 추진체 산화제통 등 잔해를 수거했고 이를 토대로 외국에서 유입된 부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이상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법 활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사상 최초로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은 국제항공과 해상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발사하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이 당사국인 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발표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또 북한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과 지침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민간 항공기와 해상 선박에 대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은 북한의 최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우리의 공동 안보뿐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구축하고 유지해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응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양자 및 다자 간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4일 VOA에 북한의 도발과 유엔 제재 위반에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은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외면하면서 유엔 제재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 이후 중국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통해 포착된 노골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과 북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물론 제재 위반으로 이익을 얻는 나쁜 행위자들을 식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 보고서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각종 무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계속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을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018년 이후 유엔 안보리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불이행 사례와 관련해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심지어 제재 지정을 권고한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고 보고한 명백한 위반 사항임에도 그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불법 선적에 연루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독자적인 조치를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가장 최근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선박의 불법적인 북한 이전 등 계속 심각한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와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 제재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상업기업과 대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에 대해 독자 혹은 다자 제재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비록 양자 제재일지라도 불법 상품 및 물자의 불법적인 운송에 연루된 선박과 회사, 그리고 해당 선박의 불법 취득에 관여한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박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최소 입항 금지 조치를 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추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억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 제재는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회사 등 해외 기업들의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 부과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체험도 나옵니다.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의회가 2019년 제정한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해외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점을 상기하며 특히 중국 주요 은행에 이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its main allies, the same allies that are already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그리고 이미 북한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로 밀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순찰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유엔 제재를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며 이런 연합을 통해 법을 어기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의 돈 세탁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데 종종 더 적극적이었다며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활동을 막는다면 유엔을 우회할 방법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특히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의지를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해 제재 회피에 연루된 회사와 직원들에게 양자 제재를 가하고 여행 및 무역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나쁜 행위자들을 막아 이런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즉 3자 제재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의 해킹 네트워크와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취약한 은행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계속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에 의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격적인 사이버 조치나 북한이 불법 행위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비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소장은 안타깝게도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기존 제재 시행이 문제 중 하나라며 따라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 부과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회사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고 자금 유입을 강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보다는 북한 군사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진 국제은행과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활동 징후가 여전히 감지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가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개막 성명을 통해 3월 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이래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실험장 3번 갱도 근처와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며 핵실험장 재개방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실험 실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 핵시설에서도 가동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3월 이후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 이사회는 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 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 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미중 전략 경쟁 특위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매출을 가져가면 미한 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진하 러먼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맥콜 위원장과 갤러거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가져가면 미한 동맹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든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장관이 상대국들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연합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편에 서서 미래의 어떤 협박 행위로부터도 우리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미국 상무부에 관련 논평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 제품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VOA에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4일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이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는 VOA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기업들에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공백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그들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쉬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드릴 경우 미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예해 준 것을 올해 연장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S has some export control tools that they're already using with respect to both companies, Samsung and SK Hynix.
미국은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수출 통제 도구를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수출 통제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10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라인쉬 석좌는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주멀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도 VOA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함께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China would like to see is a lack of cohesion, that no one is supportive of the country that's being punished. But I think it's in South Korea and American interest to work together and figure out.
주말트 회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 국가가 보복당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중국 판매량을 늘릴지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트 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미국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으며 한국과 같은 기술력이 높은 동맹과 협력하는 다자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 제재를 한국 기업들이 이용하면 미한 간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애킨슨 대표는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득을 취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한 간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destroy,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애킨슨 대표는 중국의 핵심 전략은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킨슨 대표는 한국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만 놓고 평가했을 때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은 동맹인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회장이 평가했습니다. 굿맨 부회장은 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응이 과거 사드 때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제경제국장과 국무부 경제담당 선임 고문을 역임한 굿맨 CSIS 부회장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mean, I think it's possible that this was a form of retaliation.
지난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이크론의 매출 손실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인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요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인 이들 두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조치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마이크론 제재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Micron chips
제가 알기로는 이번 중국 제재 조치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두 회사가 마이크론의 손실된 공급분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다른 경우에도 이른바 백필링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동맹이나 파트너들이 빈자리를 메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두 회사에 어떤 종류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선택이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I think it's a question in a way of the short term versus the long term. I imagine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들에게는 중국의 반도체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수익 기회와 잠재적으로 마이크론의 뒤를 이을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두 회사는 중국에서의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반도체 판매뿐 아니라 중국 내 생산을 통해 중국이 이 중요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든 지원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장기적 전망, 즉 상업적 장기 전망은 경쟁사와 너무 많은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를 팔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는 정말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 제재 상황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중국이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당시처럼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Then we have a solution which is to try to offer relief, have the government
미국 정부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중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문제로 중국에 의해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고 압박을 받았을 때 솔직히 미국은 아무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경제 강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달에 주요 7개국 G7이 경제 강압에 대한 비난과 저항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드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미국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가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이 이런 중국의 강압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떤 공동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can, should, and are doing together.
미한 동맹 자체와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내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까지 양국이 함께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스템과 영내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죠. 여기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조치도 포함됩니다. 중국이 독자적 규제를 제시하거나 기존 규칙을 위반하려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선호하는 규칙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큰 역량을 갖고 있고 최근 워싱턴에서 미한 정상이 만났을 때 매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 통제 조치와 투자 심사 조치, 그리고 양국 경제에 위험이 있는 다른 문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진정한 힘은 중국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긍정적 방식으로 협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뿐 아니라 상업 분야 경쟁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미국과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This is part of a pattern that China has done. Maybe
이것은 중국이 늘 해왔던 패턴의 일부입니다. 일종의 강압인데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많은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고 경제와 통상은 부차적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튼튼하지 않고 기업이 굳건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도 튼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마이크론을 지지하는 미국을 지원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한 동맹은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동맹이며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서로 동의하지 않거나 약간의 긴장이 있는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 관계에서 긴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는 특정한 견해 차이나 접근 방식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I mean, I guess I doubt that the U.S. government is going to make an open request on this.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요청을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 확실하다면 미한 양국 간 비공개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크론 측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내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마이크론 측도 이 정도 손해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강압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이 새로운 전략 동맹을 구축하고 중국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otally disagree with that. I don't think that that's realistic or possible.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거나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기후변화나 보건 문제 그리고 한국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는 핵 확산과 같은 큰 지역적, 세계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고립시킬 수 없고 고립시켜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적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이웃 국가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자체적인 이유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그때까지 중국은 단기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되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연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국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겠지만 중국이 먼저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협상에만 기댈 수 있을 것이냐는 회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nd I think negotiations can't solve everything, and particularly where we have.
저는 협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협상 가능한 해법을 찾거나 적어도 서로의 차이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악수는 했죠. 저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최소한 이런 차이점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대화하지 않으며 제재하거나 수출 통제 또는 기타 제한을 가하는 길은 지속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납할 수 없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중국은 종종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해 단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제경제국장을 지낸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회장으로부터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와 미국 및 동맹국들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영어 이름 철자까지 잘못 썼지만 미국 언론들은 그가 대통령 시절 세 번이나 만났던 북한 지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북한 등 10개국이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펼치는 유력 후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나의 전 러닝메이트든 누구든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지도자를 찬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4일 CNN 방송에 김정은은 깡패라며 독재자를 축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헤일리 전 대사는 앞서 2일 트위터엔 김정은은 자국민을 굶기고 있다며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희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전현직 주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일 폭스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축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2일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살인적인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은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망상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를 중국의 유용한 바보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 허칠슨 전 알칸소 주지사도 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폭군 독재자 김정은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칭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축하를 이란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트럼프가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에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주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응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나 5일 뷰에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모든 행위자를 다자 업무에 포함시키는 게 대화를 촉진하고 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WHO의 개념엔 공감하지만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진 북한은 WHO의 인정을 받고 공중보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타이완은 배제하는 건 희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이날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축하 발언은 그가 과거 김 위원장에게 귀계할 정도로 공손하고 심지어 존중하기까지 했던 자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건 반갑다면서도 이들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실책에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한 동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대해 외면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즉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이런 비판을 차별적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mean, I can understand why they criticize President Trump because, you know, Kim Jong-un is not a admirable.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와 차별화하기 위해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 예비 선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로 볼 때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공화당 관계자들의 트럼프 비판 발언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정책 실패작은 유럽과 아시아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저녁까지 평안북도 북부, 함경남북도 북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최고는 20도에서 3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는 28도.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3도. 강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2도, 최고 28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는 22도. 개성 흐리고 최저 17도, 최고는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 서해 맑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내지 1, 오후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우카의 댐이 오늘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홍수 등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카우카 댐 파괴는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댐 파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땅 구석구석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측이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이날 여러 차례 댐을 공격해 발전소의 유압 밸브를 파괴했다며 하지만 댐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댐 붕괴와 관련해 현재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훈련과 탄약,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더 큰 의미를 지닌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무기를 잠금 해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응해 상호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상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군의 이번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최대 군사 하드웨어 공급업체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국방부는 성명에서 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인도의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로드맵은 인도가 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의 국방 현대화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 국방 부문 간 협력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들어왔다가 이탈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카디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무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군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한반도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늘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고 이란 관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서방국들의 우려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날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정예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참석한 행사에서 파타라는 이름의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르고 복잡한 궤도를 비행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TV는 파타흐 미사일이 적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미사일 분야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큰 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펜스 전 부통령이 어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내일 아이오와주에서 영상연설과 타운홀 행사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